우리가 옛날에는 아침에 어른들 만나면 인사를 할 때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나라가 어수선하고 밤사이에 난리도 일어나고 또 무슨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했습니다. 요즘에는 많이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아침에 만나면 어른들 만날 때에 아이고 식사하셨습니까? 진지 드셨습니까? 이런 인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많이 굶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었기 때문에 못 드셨으면 어떻게 할까, 제가 그런 염려에서 식사하셨습니까? 그런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와서는 한국에서 인사하는 걸 보면은 서로 좋은 아침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해요. 이 말은 이제 굿모닝,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좋은 아침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원래 굿모닝이라고 하는 말은 영국에서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왜 아침에 만나면 굿모닝 했을까? 영국은 해가 많지 않는 나라 아닙니까? 늘 구름이 끼고 침침한 날씨입니다. 그래서 오늘 햇빛이 좀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원의 인사이기도 하고, 또 만약에 햇빛이 딱 나 있으면 정말로 좋은 아침이죠. 그래서 굿모닝 그렇게 인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례를 보듯이 우리가 인사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과 사회와 나라의 환경, 관심사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아침에 우리가 굿모닝 하듯이 인사말로서 여러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의 인사말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 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 보면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는데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초대교회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인사를, 편지를 보낼 때 제일 먼저 자기 이름을 씁니다. 보낸 사람 이름을 써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바울과 디모데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에 잘 알려진 지도자였고요, 또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바울을 보내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바울을 거론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인사말 속에 표현하면서 사도라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보통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라는 말을 종종 사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둘로서라고 하는데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에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종이라고 표현한 것은 아마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빌립보 교회는 다른 교회와 달리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바울은 사도입니다를 인정을 합니다. 어떤 교회는 바울의 사도가 아니라고 이제 부정하는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 그런 문제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빌립보 교회만큼은 바울의 사도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라는 말을 쓸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이 바울과 이 빌립보 교회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를 하지 않아도 우리 바울 사도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굳이 이 사도라는 말을 쓰지 아니하고 다만 종이다, 둘로서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어떤 사람에게 보냈느냐 하면은 첫째는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하기오이스라고 합니다. 헬라 말에서. 근데 이거는 복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라고 되어 있지만은 성도들입니다. 여러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단수는 이제 하기오스라고 하죠. 이 하기오스라는 말은 히브리어에 하면은 카다시라고 하는 말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카다시는 뭐냐면 분리되다,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면서 정결의식을 하잖아요. 짐승을 잡아서 죄를 정가시키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제사를 드린 사람은 이제는 죄에서 분리되었다, 이제 죄가 없다, 죄가 떠났다. 그래서 카다시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자,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기오스, 거룩하신 분들,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감독입니다. 이 감독이라고 하는 말은 에피스코포이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목사 혹은 장로들, 에피스코팔 처치라는 말이 이제 여기서 나온 거죠. 예, 목사와 장로를 가리킵니다. 그 교회를 이끌어가는 아마 리더, 지도자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집사님들 이야기하죠. 이 집사라고 하는 이 단어도 디아코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단수는 디아코노스죠. 자, 교회를 돕는, 교회에서 여러 사람들을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집사님들입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님들과 그리고 리더들과 그리고 집사님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기원하는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두 가지를 빌어요. 첫째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카리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뭘 잘해서 예뻐서 주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한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카리스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평강인데요, 에이레네라고 하죠. 이 말은 히브리 말로는 샬롬입니다. 우리 샬롬은 잘 이해를 하잖아요. 하나님에게서 주시는 좋은 관계 속에 주시는 축복을 샬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와 이 평강을 기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화목을 하고 그리고 서로서로 성도들 간에서도 화목을 이루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샬롬을 기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인사말 속에서 그러면 이 은혜와 평강이 누구에서 오느냐, 누가 주시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은 누구에게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고, 둘로스라고 표현을 합니다. 대신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기오스, 성도님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은 노예라는 말입니다. 둘로스는 노예라는 말이죠. 그리고 성도라는 말은 하기오스는 거룩한 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를 소개할 때 저는 노예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는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사람들로 시작이 되었냐면은, 그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는 자투장사죠. 상인입니다. 돈벌이 하는 상인이고요. 그리고 그 교회 시작할 때 노예 소녀가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점을 쳐서 주인에게 돈을 벌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고침을 받고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간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간수는 좀 악한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이 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습니다. 이 두 집사님은 자주 부딪혀서 싸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 주축 세력들 기본 그 구성원들을 보면은 뭐 그렇게 바울보다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신앙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런 분들은 아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나는 종입니다, 둘로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겸손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면서 그리고 다른 성도들을 세워주는,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내면서 감사와 기쁨이 그 마음에 충만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환경,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었느냐, 감옥에 있었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감옥에 있으면서도 과연 뭐가 이렇게 기뻤을까? 우리가 생각하면 감옥소 춥고 어둡고 배고프고 외로운 삭막한 그곳인데 뭐가 기쁠까? 뭐가 감사할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사와 기뻐하면서 이 편지를 보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감옥에 있지만은 그 환경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감옥을 천국으로 생각하면 천국이 되는 것이고,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생각을 잘해야 합니다. 어떤 못생긴 노처녀 한 분이 골목길을 이렇게 가는데요, 뒤에서 아주 우락부락하게 생긴 어떤 남자가 따라오면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그러면서 따라와요. 아, 그래서 자기 생각에 아, 저 사람이 왜 나하고 같이 가자고 자꾸 그러냐고 따라오니까 막 종종 걸으러 가는데 남자 길이 걸음이 빠르잖아요. 가까이 와서도 같이 가 처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씨가 노처녀가 그냥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쓰러졌습니다. 한참 있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봤더니 그 아저씨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아저씨 왜 그래요? 정신은 바짝 나가 소리를 지르니까 아저씨가 괜찮아? 그러면서 가던 길을 가면서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러고 가더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생선을 파는 생선 장수였어요. 갈치가 천원, 갈치가 천원 그러면서 갔는데 이 노처녀는 가치가 전혀, 가치가 전혀 이렇게 들은 거예요. 잘못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면서 내가 잘못 보거나 똑같은 것을 들으면서 잘못 들으면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이 환경을 내가 어떻게 보느냐, 이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요, 그 환경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에 따라서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천국으로 생각하면 감옥도 천국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바울에게 그 감옥에 있으면서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었을까?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기뻐하게 만들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그 빌립보 교회를 보니까 모든 성도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그 펠로우십이라고 하잖아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4절 말씀에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교제함을 인함이니. 거기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것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 기쁘다는 겁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은 그런 모습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간수도 있고 사업가도 있고 노예도 있고 뭐 여러 부류의 사람이 있지만은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교제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다는 거죠. 무엇이 이렇게 만듭니까? 믿음이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복음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복음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어떤 것을 줄까요? 먼저는 죄로부터 해방을 주십니다. 우리가 과거에 뭐 점쟁이였던 노예였던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와서 회개하면 용서받고 나면 이제는 과거로부터 해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건져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같이 주홍같을지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들같이 되리라. 죄를 회개하면 깨끗하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회개했다면 과거의 죄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를 살아가는 목적을 분명하게 만들어 줍니다. 7절 말씀해 보면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는 일에 함께 참여하매라.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떻든지 모르지만은 이제는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함께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은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는 목적이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 전파에 동참하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 전파에 힘썼던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도 그 사도 바울을 협력하면서 복음이 전거되도록 함께 참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의 소망을 확실하게 해줍니다. 6절 말씀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과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현재를 바르게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바울이 왜 감사할까? 첫 번째는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서로 아름다운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걸 볼 때 감사했고, 두 번째로는 서로를 섬기고 세워주는 그 모습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렇게 사랑하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은 또한 바울을 섬겼습니다. 이 사이에는 서로 아름다운 섬김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은 정말 엘리트입니다. 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뭐 학문적으로 봐도 최고의 학벌 공부한 사람이죠. 가문을 봐도 로마 시민권을 가진 쟁쟁한 집안이죠. 어릴 때부터 율법에 잘 훈련을 받은 그런 율법에 능숙한 사람이죠.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을 낮춥니다. 저는 종입니다. 저는 노예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들을 하기오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특히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자, 이 문장이 헬라어의 문장에서 그 주어를 어느 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번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은 조금 번역이 달라져 있어요. 여기에 너희가라는 말을 주어로 하면, 우리 성경에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면 이렇게 되잖아요. 마치 너희가가 주어처럼 됐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휘마사라고 하는 단어를 주어로 사용하면은 너희가 나를 다정하게 여긴다. 영어로 보면은 you hold me in such affection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 성경이 많이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이 문장에서 나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주어로 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나, 매를 주어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you in my hear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누가 있어요? 네가 있다. 무슨 옛날 드라마에서 내 마음에 너 있어 뭐 그런 유명한 말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내 안에 너가 있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번역이라고 보는데요, 다시 말하면 이 바울은요, 그 마음속에 항상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을 품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카르디아라고 하는데요, 이 사람의 의식과 인격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나타낼 때 카르디아를 씁니다. 헬라 사람들이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카르디아를요, 정신과 의지를 포함하는 가장 솔직한 본성을 나타낼 때 이 마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마음으로 정말 깊이 그를 생각하고 품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 마음에 여러분들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아세요.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심장이라고 하는 말이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짐승들의 내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심장, 간, 허파, 콩팥 이런 그 내장을 말할 때 이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는 이 내장 중에서도 창자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이 스플랑크 노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있는 장기들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나 이 장기라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카르디아, 마음, 감정, 이거를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병자들을 볼 때, 아휴, 저 사람 참 불쌍하다. 내가 고쳐줘야지. 저 고쳐주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아플 것 같아. 이 창자가 꼬이듯이, 여러분 창자 꼬여보신 분 계십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 창자가 꼬이듯이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그런 마음. 이걸 예수님 뭐라고 표현합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말이 바로 이 스플랑크 노이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심장,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사랑하는 것을 뭐 안 들어가서 보지 않고 어떻게 알아요? 바울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회자로서 바울의 심정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정말 사랑으로 후원하고 스포트합니다.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다시 싹이 남이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사역을 생각을 하고 바울을 생각했다는 거죠. 4장 15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물질적으로 스포트했다는 이야기죠. 4장 16절에 내가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데살로니가의 사역을 할 때도 이제 물질적으로 헌금을 보내서 사역비를 보냈다는 거죠. 4장 18절에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협력하고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사랑으로 섬겼고, 또 교인들은, 교회는 바울을 모범적으로 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서로 섬김은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 섬김이라고 할 때에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섬김은 짐을 서로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우리가 짐을 서로 나누어 지는 것, 이건 바로 그리스도의 그 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요, 내가 무거운 짐이 있어요. 나의 귀찮아 죽겠어. 그냥 휙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지고 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이고 저 사람이 짐이 무겁네. 그럼 내가 좀 져줘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의 짐을 내가 스스로 져주는 것. 서로 져주는 이 상태를 이해하는 겁니다. 내 짐을 그냥 남에게 던지는 말이 아니에요. 섬김은 서로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4절에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충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바울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자주 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볼 수가 없는 것이 지금 감옥에 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기도할 때에 여기 보시면은 기쁨으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뭐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응답받을 때까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과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섬김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한 곳입니다. 세상의 어느 단체보다도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섬김은 서로 세워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기오스, 여러분들은 거룩하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는 둘로스, 나는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이렇게 낮추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이와 같이 서로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서 교회 역사를 편집을 하면서 그 편집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서 인용하는 그 내용을 이제 거기에 인용 그 각주를 새겨야 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저희들은 옛날에 뭐 몇 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은 요즘 뭐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몇 쪽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쪽이라고 하니 나이 드신 분들이 조금 듣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뭐 페이지를 합시다, 쪽으로 합시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논쟁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잘 화목돼서 면으로 합시다, 그래서 면 이렇게 했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로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쪽이 맞습니다, 요즘 무슨 페이지를 씁니까, 무슨 소리냐, 다 페이지라고 해야지 무슨 쪽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옛날 유대 백성들이 그 서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성전을 새로 짓지 않습니까? 그 성전을 새로 지을 때 그 옛날에 솔로몬의 성전을 봤던 연세 드신 분들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대성통곡을 합니다. 아니, 성전을 지어놓고 왜 울어요? 감격해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겠지요. 그러나 옛날 솔로몬의 1차 성전을 지었을 때는 정말 영광스럽고 멋있게 잘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돌아와서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 아주 초라하게 지어놓으니까 옛날에 그때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여기 와서 우리가 바빌론에서는 못했는데 여기 성전을 지으니 너무너무 감사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기공을 하면서 한쪽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그 세대 간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때로는 이해를 잘 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서로 세워주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요 교회 건물을 잘 지어놓고 카펫을 할 때 이 붉은색으로 합시다 하는 무리가 있고 푸른색으로 합시다 하는 무리가 생겼대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주로 붉은색을 하면서 이 교회는 십자가 보혈이 최고야. 그래서 붉은색으로 해야 돼. 젊은 분들은 아이고 너무 옛날 거고 지금은 좀 바삭바삭하게 생명이 좀 이렇게 부흥되고 새싹이 돋아나야지 푸른색으로 합시다. 그래서 결국은 이 두 파트가 싸워가지고 교회가 짜갈라졌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카펫이 구원합니까? 뭐 붉은 카펫이 구원하고 푸른 카펫이 사람을 구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는 본질이 아닌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첫날에는 목사님이 강설을 와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는 요즘 목회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지적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또 그 다음날은 평신도 강사를 모시고 와가지고 이 평신도 강사는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이 평신도들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서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서로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자기는 둘로서라 그리고 교인들은 하교서라 서로 간에 이런 사귐과 섬김이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우리 교회도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